우리는 속이 텅 빈 인간들, 우리는 박제된 인간들, 서로 기댄 채 머리통은 지푸라기로 가득 차 있네. 슬프구나. 우리의 메마른 목소리는 다 함께 속삭일 때 적적하고 무의미해라. 메마른 폴립을 스치는 바람처럼, 아니면 우리의 메마른 지하실 깨진 유리 조각 위를 지나는 쥐들처럼. 형상이 없는 모양, 색깔이 없는 음영, 마비된 힘, 활동하지 않는 몸짓, 눈길을 돌리지 않고서 죽음 이면의 왕국을 본 자들은 우리가 길을 잃은 난폭한 영혼이 아님을, 우리는 다만 속이 텅 빈 인간들, 박제되어버린 인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리, 기억할 수 있다면. 'We are the hollow men, we are the stuffed men, leaning together, headpiece filled with straw. Alas, our dried voices, when we whisper together, are quiet and meaningless, as wind is dry, as wind in dry grass, or rat feet over broken glass, in our dry cellar. 'Shape without form, shade without color, paralyzed force, gesture without motion, those who have crossed with direct eyes to death other kingdom, remember us, if at all, not as lost violent souls, but only as the hollow men, the stuffed men.' 20세기가 낳은 천재 시인이라고 하죠. T.S. Eliot이 1925년에 지은 시 Hollow Man 1절을 한국어와 원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희망과 신념을 잃은 현대인의 고독을 표현한 걸작시라고 하죠. Hollow Man, Stuffed Man. 공허한 현대인의 정신적인 상태, 그 정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이 말은 아일랜드가 낳은 작가 제임스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에게서 본 이상징후이기도 합니다. 6월 16일 월요일, 이번 주도 제임스 조이스와 또 그의 작품 더블린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든입니다.
더블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번 주의 그 새로운 단편은요, 가슴 아픈 사고, A Painful Case입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T.S. Eliot의 시를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Eliot은 제임스 조이스를 이해하는 첫걸음으로 더블린 사람들을 읽으라고 말한 적이 있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고요. 오늘 가슴 아픈 사고에서 만나게 될 주인공이요, 엘리엇이 시를 통해서 그려낸 현대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시를 인용했습니다.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더블린 사람들 완역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블린 사람들을 감상하는 내내 아이리시 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데미안 라이스의 Cold Water 듣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리너스, 더블린 사람들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감상하실 단편은 A Painful Case, 가슴 아픈 사고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임스 더피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더블린 민영은행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블린 도심에서 떨어진 채플리조드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사는 모습을 둘러보겠습니다.
미스터 제임스 더피 lived in Chapelizod because he wished to live as far as possible from the city of which he was a citizen and because he found all the other suburbs of Dublin mean, modern, and pretentious. He lived in an old somber house, and from his windows, he could look into the disused distillery, or upwards along the shallow river on which Dublin is built. The lofty walls of his uncarpeted room were free from pictures. He had himself bought every article of furniture in the room. A black iron bedstead, an iron washstand, four cane chairs, a clothes rack, a coal scuttle, a fender and irons, and a square table, on which lay a double desk. A bookcase had been made in an alcove by means of shelves of white wood. The bed was clothed with white bedclothes, and a black and scarlet rug covered the foot. A little hand mirror hung above the washstand, and during the day, a white shaded lamp stood as the sole ornament of the mantelpiece. The books on the white wooden shelves were arranged from below upwards according to bulk.
제임스 더피 씨는 채플리조드에 살고 있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자신이 시민의 하나로서 살고 있는 도심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고 둘째는 더블린의 여타의 교회는 모두 천하고 현대적인 냄새가 강하고 또 허세만 잔뜩 부리는 것 같아 보여서였다. 그는 오래된 음산한 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집 창문을 통해 황폐한 양조장 안을 들여다보거나 더블린 한복판을 흘러가는 얕은 강물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방바닥에는 카펫도 없고 방의 높다란 벽에는 그림 하나 걸린 것이 없었다. 방 안의 가구 일체는 그가 손수 산 것들이었다. 검정색 철제 침대, 철제 세면대, 네 개의 등나무 의자, 옷걸이, 석탄 양동이, 난로망과 쇠부직갱이들, 그리고 책상형 서류함이 놓여있는 네모 반듯한 탁자가 그것들이었다. 벽의 일부를 안으로 들어가게 한 작은 방에는 하얀 나무로 선반을 만들어 서가로 이용했다. 침대에는 하얀 침대보가 덮여 있었고 침대 다리에는 검붉은 덮개가 씌어 있었다. 세면대 위에는 조그마한 손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고 낮 동안에는 흰 갓을 씌운 램프가 벽난로 위에 유일한 장식품으로 놓여 있었다. 하얀 나무 선반에 꽂힌 책들은 크기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정렬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워즈워스 전집부터 가톨릭 신앙교육 지침서, 독일 극작가의 희곡까지 서로 다른 종류의 책들이 일목요연하게 꽂혀 있었다.
미스터 더피 abhorred anything which betokened physical or mental disorder. A medieval doctor would have called him saturnine. his face, which carried the entire tale of his years, was of the brown tint of Dublin streets. On his long and rather large head grew dry black hair, and a tawny mustache did not quite cover an unamiable mouth. His cheekbones also gave his face a harsh character. But there was no harshness in the eyes, which, looking at the world from under their tawny eyebrows, gave the impression of a man ever alert to greet a redeeming instinct in others, but often disappointed. He lived at a little distance from his body, regarding his own acts with doubtful side glances. He had an odd autobiographical habit, which led him to compose in his mind, from time to time, a short sentence about himself, containing a subject in the third person and a predicate in the past tense. He never gave alms to beggars and walked firmly, carrying a stout hazel.
Duffy 씨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무질서를 드러내는 것이면 무엇이든 딱 칠색이었다. 중세의 의사가 보았더라면 아마도 그를 토성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우울성 기질이라고 말하리라. 그가 살아온 세월의 모든 이야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한 그의 얼굴은 더블린 거리의 색깔처럼 갈색을 띠고 있었다. 길쭉하면서도 커다란 그의 두상에는 버석 말라 보이는 검은 머리칼이 자라고 있었고, 황갈색 코 밑 수염은 보기 흉한 입을 감쪽같이 가려주지 못했다. 그의 광대뼈 또한 그의 얼굴을 거칠어 보이게 했다. 그러나 두 눈에서는 거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두 눈은 황갈색 눈썹 밑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타인들에게서 결점을 벌충해주는 아름다운 천성을 찾으려고 항상 애를 쓰지만 자주 실망의 고배만 마시고 마는 그런 사람의 인상을 풍겼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수상쩍은 견눈질로 바라보면서 자기 육체에서 좀 거리를 두고 살았다. 그에게는 이따금 마음속으로 3인칭 주어와 과거형 수로가 들어가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짧은 문장을 지어보는 묘한 자서전적인 버릇이 있었다. 그는 거지에게 동냥 한번 준 적이 없었고, 여물디 여문 개암나무 지팡이를 짚고 항상 꼿꼿한 자세로 걸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가슴 아픈 사고,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JJ72의 Surrender였습니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제임스 조이스가 더블린을 상징하는 색깔로 정한 갈색, 이 색깔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죠. 이번에는 건물은 물론 주인공 남자의 얼굴, 얼굴색도 갈색입니다. 그 갈색이 의미하는 바를 안다면 제임스 더피의 생활상도 이미 반쯤은 짐작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바로 마비된 더블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더피,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He had been for many years cashier of a private bank in Baggot Street. Every morning he came in from Chapelizod by tram. At midday, he went to Dan Burke's and took his lunch, a bottle of lager beer and a small trayful of arrowroot biscuits. At 4 o'clock, he was set free. He dined in an eating house in George's Street, where he felt himself safe from the society of Dublin's gilded youth, and where there was a certain plain honesty in the bill of fare. His evenings were spent either before his landlady's piano or roaming about the outskirts of the city. His liking for Mozart's music brought him sometimes to an opera or a concert. These were the only dissipations of his life. He had neither companions nor friends, church nor creed. He lived his spiritual life without any communion with others, visiting his relatives at Christmas and escorting them to the cemetery when they died. He performed these two social duties for old dignity's sake, but conceded nothing further to the conventions which regulate the civic life. He allowed himself to think that in certain circumstances he would rob his hank, but as these circumstances never arose, his life rolled out evenly, an adventureless tale.
"그는 몇 년 동안 백옷가의 한 민영 은행의 지배인으로 일해왔다. 매일 아침 그는 채플리조드에서 전차로 출근했다. 정오에는 댄 버크 주점으로 가서 점심으로 저장 맥주 한 병과 치가루 비스킷 작은 접시 하나를 들었다. 4시면 퇴근이었다. 그는 조지가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거기는 더블린에 돈 깨나 있는 젊은 패거리의 출입이 없어서 안심이 되는 데다가 계산서에도 정직성 같은 것이 분명히 느껴지는 곳이었다. 저녁 시간은 여주인이 피아노 치는 걸 듣거나 교회 부근을 산책하는 것으로 보냈다. 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해서 이따금씩 오페라나 연주회에 갔다. 이런 것이 그의 생활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에게는 마음을 나눌 동료나 친구도 없었고 교회도 신조도 없었다. 그는 타인과의 소통이라고는 일절 없이 오직 자기만의 정신적인 삶만 살았다. 크리스마스 때 친척들을 방문하고 또 그 친척들이 죽으면 묘지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사회적 의무는 마지못해 이행했으나 시민 생활을 규제하는 여타 관습에는 더 이상 양보란 있을 수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을 털 수도 있을 거라는 엉뚱한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었기에 그의 삶은 그저 평탄하게 굴러갈 뿐이었다. 한마디로 기보가 없는 무미건조한 이야기처럼.
One evening, he found himself sitting beside two ladies in the rotunda. The house, thinly peopled and silent, gave distressing prophecy of failure. The lady who sat next him looked round at the deserted house once or twice and then said, "What a pity there is such a poor house tonight. It's so hard on people to have to sing to empty benches." He took the remark as an invitation to talk. He was surprised that she seemed so little awkward. While they talked, he tried to fix her permanently in his memory. When he learned that the young girl beside her was her daughter, he judged her to be a year or so younger than himself. Her face, which must have been handsome, had remained intelligent. It was an oval face with strongly marked features. The eyes were very dark blue and steady. Their gaze began with a defiant note, but was confused by what seemed a deliberate swoon of the pupil into the iris, revealing for an instant a temperament of great sensibility. The pupil reasserted itself quickly. This half-disclosed nature fell again under the reign of prudence, and her astrakhan jacket, molding a bosom of a certain fullness, struck the note of defiance more definitely.
"어느 날 저녁, 그는 로턴다 극장에서 두 여인 옆에 앉아 있었다. 극장 안은 청중도 별로 없고 조용하기만 해서 비참하게도 공연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그의 곁에 앉은 여인이 텅 빈 장내를 한두 번 두리번거리고 나서 말했다.
오늘 밤 손님이 이렇게 없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텅 빈 객석을 향해 노래를 해야 하다니 가수들이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그는 이 말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는 일종의 권유로 받아들였다. 그는 조금도 스스럼 없어 보이는 그녀의 태도에 놀랐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그녀를 기억 속에 영원히 묶어두려고 애를 썼다. 그녀 옆에 앉은 젊은 처녀가 그녀의 딸임을 알았을 때 그는 그녀가 자기보다 한두 살가량 어릴 거라 판단했다. 한때 미인이었음에 분명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지적으로 보였다. 달걀형으로 생긴 그녀의 얼굴은 윤곽이 몹시 뚜렷했다. 대단히 검푸른 빛을 띤 두 눈은 차분하게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처음에는 도전적인 눈초리로 시작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홍채 속으로 서서히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혼선을 빚는 바람에 당초의 도전적인 기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대신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감수성이 예민한 기질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동자는 이내 원상태로 되돌아갔고 그와 함께 반 정도 드러난 그 기질도 다시 신중성의 영역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그녀의 곱슬곱슬한 재킷이 풍만한 가슴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 분명하게 도전적인 인상을 풍겼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가슴 아픈 사고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줄리 피니의 Imperfect Love였습니다. Predictable, Unadventurous, 이 두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남자, 더피인 것 같은데요. 자로 잰 것 같고 뭐 초침까지 계산해서 아주 그렇게 살 것 같은 사람. 그러나 그런 삶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이 사람이 할로우 하다는 암시가 혹시 있나요?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요. 네. 그래도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여자 있잖아요. 네. 오페라 극장에서 만난 여자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인간적인 면이 살짝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여자에 대한 묘사가 좀 심상치 않았죠. 차분하고 도전적인 눈처리에 그 언뜻언뜻 아마도 여성적이라서 더없이 매력적인 눈빛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천하의 제임스 더피라도 그런 그녀에게 마음이 동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기억 속에 영원히 묶어두려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야기 계속 감상하겠습니다. 몇 주 뒤에 더피는 한 연주회에서 그녀를 또다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He met her again a few weeks afterwards at a concert in Earlsfort Terrace and seized the moments when her daughter's attention was diverted to become intimate. She alluded once or twice to her husband, but her tone was not such as to make the allusion a warning. Her name was Mrs. Sinico. Her husband's great-great-grandfather had come from Leghorn. Her husband was captain of a mercantile boat plying between Dublin and Holland, and they had one child. Meeting her a third time by accident, he found courage to make an appointment. She came. This was the first of many meetings. They met always in the evening and chose the most quiet quarters for their walks together. Mr. Duffy, however, had a distaste for underhand ways, and, finding that they were compelled to meet stealthily, he forced her to ask him to her house. Captain Sinico encouraged his visits, thinking that his daughter's hand was in question. He had dismissed his wife so sincerely from his gallery of pleasures that he did not suspect that anyone else would take an interest in her. As the husband was often away and the daughter out giving music lessons, Mr. Duffy had many opportunities of enjoying the lady's society. Neither he nor she had had any such adventure before, and neither was conscious of any incongruity. Little by little, he entangled his thoughts with hers. He lent her books, provided her with ideas, shared his intellectual life with her. She listened to all.
"그는 몇 주 뒤에 얼스포트 테라스의 어느 연주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는 그때 그녀의 딸이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다. 그녀는 한두 차례 자기 남편을 언급했지만 어조로 보아서 그런 언급이 경고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시니코 부인이었다. 남편의 고조 할아버지는 레그혼 출신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더블린과 네덜란드를 왕래하는 무슨 상선의 선장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우연히 그녀를 세 번째 만났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그녀는 약속 장소에 나왔다. 이것이 많은 만남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항상 저녁 때 만나 가장 한적한 곳을 골라 같이 산책을 했다. 그러나 더피 씨는 떳떳지 못한 행위는 싫어하는 성미여서 그들이 남의 눈을 피해 만나야 하는 형국임을 깨닫고는 그녀에게 우겨서 자기를 그녀의 집에 초대하도록 했다. 시니코 선장은 그가 자기 딸에게 마음이 있어서 오려니 생각하고 그의 방문을 권장했다. 그는 아내를 자기의 쾌락에 회랑해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렸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는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부인의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고 딸은 딸대로 음악 레슨을 하느라 외출이 잦았기 때문에 터피 씨는 숙녀와의 교제를 즐길 기회가 많았다. 그도 그녀도 전에 이런 모험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 또한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차츰차츰 그의 생각은 그녀의 생각과 뒤엉키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빌려주고 아이디어도 제공하면서 지적인 생활을 그녀와 공유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제임스 조이스 원작 더블린 사람들 가슴 아픈 사고,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아이리시 팝과 함께 감상했죠. 방금 들으신 음악은 크리스토퍼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였습니다. 예외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지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이 살았던 제임스 더피에게 친구가 생겼네요. 이성으로도 매력이 있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적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츰 서로의 생각은 뒤엉켜 갔다라는 표현에서 참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일단 서로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뒤엉킨다는 게 참 맞는 네. 것 같아요. 유정아님께서 타인과의 접촉 없이 살아간다니 의도적인 것이든 의도적인 것이 아니든 한편으로는 대단하네요. 저라면은 외로움에 몸소리 쳐져서 누구라도 만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물론 유정아님 말씀 이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직장에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직장은 가죠.
은행에서는 은행에. 뭐 상사로서 네. 또 사람들과 은행 텔러라는 직업이 또 고객과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뭐 깊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아주 기계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뜻이겠죠. 네. 네.
김은정님께서요. 뭐 더피의 시니코 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과연 사랑인 걸까요? 눈동자 속의 의도와 그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진심일지.
진심이 이어질런지.
아, 진심이 이어질런지. 제가 우리말을 잘 못 읽네요. 네. 지금 이어지는 곡도 참 아름답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방금 들은 그 Imperfect Love라는 전전에 들었던 곡이지 않을까? 그렇죠? 방금 전 말고 그 전에 네. 들었던.
Imperfect Love. 제목이 인상적이네요.
그러게요. 불완전한 사랑.
네네.
글쎄요, 뭐.
왜 불완전하게 될까요?
근데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우연, 세번 만난 그 우연 때문에 한번더 만날 용기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더피는 처음에 오페라에서 시니코 부인을 만났을 때,
네.
이 느낌, 눈빛과 뭐 얼굴 모양새, 뭐 이런 한때 미인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더 만날 생각은 아예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도 그 순간은 간직하고 싶었을 만큼 인상적이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보통 남자라면 연락처라도.
아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문학동네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RH코리아에서 이창래의 소설 가족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 예정인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르누아르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전시 관람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더블린 사람들 가슴 아픈 사고, 그 이야기는 내일 밤에도 계속됩니다. 클라넷 앤 보노의 In a Lifetime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네, 저는 케일은이었습니다.